2000년 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 며칠씩 계속되었는데 한 7일 정도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은 다음에 결혼 잔치를 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는 7일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한때는 젊은 신랑 신부였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을 것이고 또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결혼을 공표하고 축하를 받으며 장밋빛 미래를 향해서 함께 같이 걸어갈 것을 약속하는 기쁨이 가득 찬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결혼식에 또 마찬가지로 잔치가 열렸습니다. 성대하게 한상 차려지고 또 사람들은 주악에 맞춰서 음악과 술을 즐기면서 그렇게 그 결혼을 기뻐하고 있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혼식이 특별한 이유는 그 하객 중에 그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한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7가지 이적 또는 표적 중에 그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 교회를 한때 오랫동안 다니셨다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이적에 대한 말씀을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여러 표적을 통해서 번번이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또는 표적 또 다른 말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중요성과 결혼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없는 인생에 필요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reading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Jesus' first miracle i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John chapter 2 verses 1 to 11 describes how Jesus became the essential part of the wedding 2,000 years ago. And this morning our theme is the first miracle of Jesus Christ. And with the Lord's help, we'd like to consider 3 points under this theme. First, Jesus did this miracle to show his support for marriage. Second, Jesus did this miracle to show the need of our life without Christ. And third, Jesus did this first miracle to show his divine power to change.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기쁨이 없고 지루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슬픔과 어려움이 많은 인생 속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만큼 큰 위로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이 없이는 자녀도 있을 수 없고 결혼이 없이는 가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자 사는 사람의 그 외로움과 혼자 사는 사람의 그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결혼관계가 무너질 때 가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강하고 남편과 아내의 유대관계가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그 사랑이 강할 때 그 가정 또한 든든히 서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의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들의 약점과 단점들을 불평하고 또 그 약점과 단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그 자신의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보완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왜 결혼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처음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결혼의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랑의 모든 남편된 자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 어떻게 아내를 섬겨야 될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요즘에 많은 결혼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심으로 얼마나 결혼이 소중하고 또 결혼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결혼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혼을 하는 그런 불상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 연회장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이 결혼 만찬에 결혼 잔치의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신랑 신부가 새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신랑 신부가 난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의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내 사이에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혼이 중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지만 그 결혼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되지 않는지 그 이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그 이적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있는 바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 그리스도 없는 우리 인생의 필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이제 더 이상 포도주가 더 이상 없어서 잔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여기에 한국 성경책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 항아리에 물이 얼마나 담길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갤런이라는 그 부피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이 돌로 만든 물 항아리 하나에 채울 수 있는 물의 부피의 양은 약 20에서 30 갤런이라고 합니다. 1갤런이 한 3.6리터 정도 된다고 하죠. 3.6리터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항아리에 그 담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리터로 따진다고 한다면 약 얼마가 되겠습니까? 800리터. 800리터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6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총 약 120에서 180 갤론 정도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냥 그 뭐 물주전자에다가 포도주 그게 아니고 엄청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부피가 엄청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항아리들이 무엇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아무리 물로 몸을 씻는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 항아리들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또 있다면 아무리 유대인의 예식을 따라서 그 물로 사람의 몸을 씻는다고 해도 죄가 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몸을 씻고 손을 씻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하여튼 그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물로 씻는다고 해도 죄가 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 그랬냐면 여섯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섯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불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이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섯 개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불완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보통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쁨을 의미하고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시편 104편 5절에 보시면 성경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유대인의 예식을 따라서 유대인의 그 종교적인 절차를 따라서 자기들의 몸을 깨끗이 한다고 해도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마지막 대지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포도주의 양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섯 개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포도주의 양이 4,800리터에서 7,200리터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4,800병의 포도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양의 포도주죠.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포도주를 마트에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한참 숙성시켜서 포도를 한참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두 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물이 변하여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포도주를 먹고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포도주의 질입니다. 질. 얼만큼 그 포도주가 좋았냐 그러니까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잔치에 음식과 또 음료, 포도주 같은 귀한 음료가 다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죠. 총괄해가지고 이거를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손님도 왔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못 먹고 못 마시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만드신 포도주가 그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짧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뭐가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죠. 나이 들고 병들면 그 즐거움도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갈 준비를 하는 모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